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성서연구를 시작하는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고 또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특별히 믿음 있는 두 청년,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또그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소가 제작되는 그러한 이 시작 단계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부사렐은 우리가 미리 공부했지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아주 좋은 출신의 가문의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 오홀리압은 단 지파에 속한 그러한 젊은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들이 어떠한 출신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를 가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으로 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청년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성소의 이 뜰을 이루고 있는 그 성막과 또 정문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이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죄가 있는 그러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이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때 그들이 이제 이 성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들이 희생 제물을 그렇게 선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이제 이 성소에 나가기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예물을 만들어 준비해야 될 것인데 특히 이제 흠이 없는 그러한 일년된 어린 양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염소나 또 소나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나 다른 것들도 가지고 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었지만은 이제 특별히 재물을 고를 때는 특별히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깨끗한 눈이 멀어도 안 되고 다리가 절어도 안 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흠 없는 재물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제 죄가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이 백성들이 재물을 끌고 이 성소로 다가가는데 사실은 그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죄가 있어서 만약에 양을 한 마리 끌고 성소로 걸어갈라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이 멀든지 가깝든지를 막론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또그 성전까지 가는 길에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남들의 그 따가운 눈총, 저 사람이 무슨 그러한 잘못을 해가지고 또 다시 양을 끌고 이렇게 성소로 가고 있나 하는 그러한 눈초리들도 우리가 받아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큰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재물을 끌고 가는 사람이 이제 그 성소를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세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제 늘그 성소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이 죄인이 보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도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이내 죄를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은 내 죄도 연기처럼 타서 저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보이는 것이 성막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흰 세마포로 둘러쳐진 그 성막을 보는 순간 그가 다시 용기를 가진 거. 내가 이제 내 죄가 태워져서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그렇게 되고 나면 내 죄가 깨끗하게 저흰 세마포처럼 나도 깨끗해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늘 구름으로 덮고 있는 성소 위에 구름으로 덮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내 죄가 태워져 올라가고 내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나면은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속에 나도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가 용기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다가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죄인이 이제 희생 제물을 끌고 제일 먼저 이제 성소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정문이었을 것입니다. 정문을 이제 통과해야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뜰을 이루고 있는 정문과 그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문은 크기가 2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규빗 이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메타나 우리가 야드나 뭐 이런 걸로 환산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약 요즘으로 치면은 약 한 10m 정도, 9m에서 10m 사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숫자에 관한 것들을 좀 제법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약 10m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m,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20규빗은 오늘날의 그 메타로 하면은 20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정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정문이 20m면은 상당히 큰 정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가정의 집들은 한 몇 메타 정도의 문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 이 20m의 이 성막의 문은 굉장히 큰 문이었다. 그런데 그 문은 어떻게 이루고 있었냐 하면은 네 개의 기둥으로 그렇게 이 문을 이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개의 기둥에 그렇게 이 커튼을 이렇게 치듯이 그렇게 이 문을, 정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커튼, 이 문의 재료는 뭘로 만들었냐 하면은, 이 우리가 앞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렇게 천을 짜는 그러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정문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데, 특별히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그리고 아주 하얀 이 까는 배실을 꼬아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 성소를 들어갈 때도 성소의 문이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의 이 사이에도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청색과 자색과 이 홍색과 또 가는 배실로 꼬았지만은 거기에 금을 아주 얇게 그렇게 쳐서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금실로 공교히 꼬아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의 정문도 이렇게 금실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문헌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 그러나 성소의 문과 또 지성소의 그 휘장과 그리고 이 성소를 덮고 있는 그 덮개에 있는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금실로 꼬아서 공고히 만들었고, 거기에 또 이 그룹 천사들을 그렇게 수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문에도 아마 그렇게 만약에 꼭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정문을 만들었다면은 그 정문이 밝은 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정문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금실을 꼰 그러한 이 청색과 홍색과 자색의 그러한 이 색감을 사용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 데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색을 특별히 참 중요한 색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색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전한 순종을 나타낼 때 우리가 청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들의 옷단에 수를, 청색으로 수를 달아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그 옷단의 술도 청색으로 달고 다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청색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홍색을 사용했어요. 붉은색. 아, 이 붉은색을 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홍색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 스칼렛이라는 그 벌레를 잡아서 말려서 빻아서 이 홍색의 그 색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에 보면은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죠.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글이요 백성의 조롱글이니이다 하는 그러한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어쩌면은 이 우리 주님께서 아 정말 나는 벌레요. 예. 그런데 이 홍색 스칼렛이라는 벌레를 말려서 빻아서 이 홍색의 색감을 얻었다는 것은 참 이 절묘하게 참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홍색을 얻었고 또 자주색이 있었어요. 예. 자주색은 사실은 이 청색과 홍색을 섞으면은 우리가 미술에서 배웠듯이 자주색이 되는데 이 자주색 물감은 굉장히 귀한 물감이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중해 바닷가에 아주 특수한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를 아주 많이 채취해서 그렇게 이 자주색의 색감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자주색은 아주 비싸고 아주 얻기가 힘든 그러한 색감이었기 때문에 왕족들이나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색감이었다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아주 가시 관을 씌우고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러한 이 조롱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에게 뭘 입힌 걸 알 수 있습니까? 자주색 옷을 그렇게 입히면서 조롱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자주색은 이 왕족들의 상징이었는데 이 청색과 홍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합쳐지면은 우리가 거룩한 하늘의 왕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자주색의 색감, 그러나 그 이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러한 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흰색으로 그렇게 꼬아서 그렇게 정문의 그러한 그 문들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문 또 성막의 그러한 이 문 그 앞에서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도피성이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성경에 공부하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실수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갔어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도피성 그 문 앞에 서면은 그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얘기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그들이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들어가면은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정말 우리가 주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또 그 순종과 희생이 합쳐질 때 우리가 하늘의 왕족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 문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그래서 이 나에게로 와라는 그러한 초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늘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은 교회를 나가고 또 집회소를 가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문 앞에 온전한 거룩한 마음으로 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문을 이제 우리가 통과해서 뜰로 들어갈 것인데 그 성소의 뜰을 이루고 있는 그 성막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은 이 그냥 오늘날로 치면은 가로와 세로라고 얘기하면 제일 좋겠는데 성경에는 장과 고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은 10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는 50규빗이다. 그래서 장은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었지만은 이 성막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장, 그 옆면의 길이는 이 100규빗이니까 아, 우리가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45m에서 한 50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50m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을 이루고 있는 그 면은 100m, 100규빗 그래서 50m가 되는 그러한 아주 큰 그러한 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문이 있는 동쪽과 저쪽 서쪽에 있는 그러한 이 성막의 길이는 50규빗, 25m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주 그냥 성소를 이해하는데 아주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흰 세마포로 그 모든 이 성막을 둘렀는데 흰 세마포를 그냥 둘렀던 게 아니고 이 성막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60개의 기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쪽과 서쪽에 10개씩의 그러한 기둥 총 60개 놋 기둥으로 그렇게 이 성막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얼마나 됐냐 하면 높이가 5규빗.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편리하게 2.5m 정도 되는. 그래서 상당히 이 높은 그러한 이 막이었습니다. 2.5m. 그리고 성막의 각 간격은 5규빗씩. 그래서 2.5m 간격으로 놋 기둥을 60개를 가지고 이 성막의 모든 이 겉면을 그렇게 포장을 쳤던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놋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성소의 그 기둥 60개는 특별히 놋으로 만들었고 그 기둥을 받침을 하는 받침대도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 가서 텐트 치는 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장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기둥이 서 있기 위해서 기둥에 이렇게 말뚝들이 있었는데 그 말뚝들도 이렇게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놋으로 만든 기둥과 2.5m 되는 기둥과 또 놋 받침과 그리고 말뚝들을 가지고 줄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흰 세마포를 이렇게 걸기 위해서는 이 놋 기둥의 기둥 머리가 있었어요. 기둥의 머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은으로 만들었고 그 기둥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가름대가 있었는데 그 가름대도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름대를 끼고 그 다음에 그 포장들을 했고 그 가름대를 유지하는 모든 것들은 갈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갈고리들은 은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기둥은 놋으로 만들었고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말뚝도 놋으로 만들었지만은 특별히 그 기둥의 위에는 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가름대와 갈고리들은 다 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이 기둥이 왜 중요한가? 예, 기둥. 그래서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기둥도 참 성소에 있어서 기둥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의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의 기둥들로 그렇게 사용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기둥이 참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놋으로 사용한 이 기둥, 놋을 왜 사용했을까? 놋의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놋은 힘과 안정과 그리고 인내와 고난을 통한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이나 12절에 보면은 이 가지로 표상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놋산 사이에서 나오는 내 이 병거로 그렇게 표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놋으로 표시하는 이 놋은 정말로 고난과 인내와 그 다음에 용기, 예, 그리고 또 이러한 힘과 안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놋을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둥 머리와 또 가름대와 갈고리들 그런 것들은 은으로 사용했는데 은은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족속들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산 활동이나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농업을 할 수도 없었고 목축을 할 수도 없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대표해서 각 가정의 장정들은 이제 그 성전에 이 반세겔씩 속전을 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세겔의 속전을 내라. 그랬는데 그 속전을 낸 것은 은반세겔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그들의 있던 그러한 애굽에서 많은 보화들을 그렇게 이 받아 나왔지만 특별히 많은 이 은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은들로 그들이 이제 성전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레위 이 민수기에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30장 16절에도 이 속전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속전은 돈이 있으면 더 내고 돈이 없으면 덜 내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구속을 받았다는 표시로 또 레위인들의 봉사를 위해서 그들이 의무적으로 반세계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법으로 정해져 있던 그러한 성전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낸 걸 기억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그 성전세를 드린 것들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셔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에 보면은 이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 은전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좀 바쳐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사실은 이 성전의 원형이 되시고 성전의 그 모든 장시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었죠. 특별히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도 받으셨는데 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또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던 문제였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위해서 합당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속전을 이 성전에서 내신 것들을 우리가 기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속전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온역이 없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은을 사용한 그러한 이 성전의 기둥의 머리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성전에 사용된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표상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치가 없는 은 30세겔에 그렇게 팔린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은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된 이 은의 의미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값없이 정말 아무 공로 없이 그들이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은을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성전의 뜰 안에 들어가서 이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에 관한 그러한 공부를 할 것이지만은 이제 이 죄인이 이렇게 희생제물을 끌고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이 정문 그 정문을 통과할 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리고 또 하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난 그러한 이 백성이 그가 가지고 간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가 직접 그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 뜰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제 제사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면은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머리에 전가시키는 그러한 예식을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자기가 키우던 양이었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키우던 염소였을지도 모른 아주 애지중지했던 그 이 희생 제물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그가 목을 따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직접 그 희생 제물을 잡고 자기의 죄를 거기에 안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고,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결할 거고, 또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갈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참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 성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소는 이제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그러한 부분으로 갈려져 있지만은, 이 성소의 뜰이 50규빗과 50규빗 정사각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50규빗과 50규빗의 정사각형의 그러한 이 형태였고, 그래서 이 둘을 합쳐놓으면 장이 100규빗, 광이 이렇게 50규빗이 되는 그러한 아주 큰 그러한 이 성막이었고, 그리고 또 이 뜰의 중심은 번제단이었어요. 뜰의 가장 중심에 번제단이 있었는데, 이 번제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칸인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두 번째 이 칸 속에 가장 중심은 이 법궤가 있는, 그러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자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뜰은 이 땅을 상징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러한 이 놀라움과 또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속에 있는 하늘의 일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연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소 뜰 안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번제단과 또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러한 의식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